영화 매트릭스에서 기계들은 인간의 정신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고 통제합니다. 인간은 가상현실을 현실로 알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중 꿈에서 깨어난 세 명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가상현실을 마다하고 기계들에 맞서 싸움을 벌이죠.
꿈에서 깨어난 세 명 중 한 명인 모피어스. 그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따온 겁니다. 모르페우스는요, 대상인물의 외모와 말투, 걸음걸이까지 그대로 흉내내서 인간의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젯밤 모르페우스를 만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엊그저께 네. 케이블 TV에서 이 매트릭스를 다시 보여주던데.
매트릭스. 네,
우리 그 작가분께서도 보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저는 가상현실을 거부하고 네. 꿈에서 깨어나서 싸우는 네오, 또 모피어스, 또 그 여자 주인공이 하나 있었죠.
그런가요?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상현실이라면은 그 가상을 엎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엎어요?
아니 저는 가상이라고 하면 아 어떡하지?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선배님은?
저요?
예. 네.
꽤 괜찮아요 그냥.
저도 괜찮잖아. 가상현실이라고도 뭐 예, 해피한 것 같아요.
꿈과 현실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우 그것도 어렵네요. 그냥 반반씩 하면 안 될까요? 양념반 후라이드반처럼.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형제들한테. 형제 네. 형과 동생한테 현실에서는 미녀고 꿈속에서는 추녀를 만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현실에서는 추녀를 만나지만 꿈속에서는 미녀를 만날 거다. 어떤 삶을 선택할 거냐? 형은 현실의 미녀를 선택했고 네. 동생은
꿈의
미녀를 선택했어요.
네.
누가 더 잘 살았게요?
동생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미녀는 왠지 모르게 좀 시건방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녀를 꿈에서 미녀를 만난 네. 분은 꿈에서만 그 여자가 시건방지지 현실에서 만나는 분은 왠지 성격 좋고 그런 분 만나셨을 것 같아요.
형이 그 얼마 오래 못 살고 네.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슬프네요.
왜냐하면 꿈에서 응. 추녀를 만나니까 네. 계속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잠을 못 자.
왠지 제 책임 같기도 하네요.
그건 아니고.
정말 죽였어요.
자,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 팟캐스트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안내해드립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대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꾸는 거를 보니까 말이죠.
네.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소극적이고 옹졸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 이제 아셨어요? 네. 죄송해요. 우리 선배님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리차드 기어.
갑자기 또 왜 리차드 기어 얘기가
진짜 리차드 기어 닮았어요. 되게 젠틀하시고 멋있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꿈 얘기하셔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전 조금 단무지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면서 지은 리을 그때 말씀드린 근데 이제 봤더니 소세지더라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은 리을 지은 리을을 풀어서
권진영 씨는
네,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분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용히 감사해요. 응시하는 계절.
네.
지금 읽으면 딱 좋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오늘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목요일이면 고전일기를 찾아오는 남자 배칠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에만 네. 만날 수 있는 남자인데
네.
우리 선배님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예, 전 잘 자요.
아, 네. 그렇구나.
꿈도 많이 꾸세요?
꿈이 해석이 안 돼요. 꿈을 잘 안 꿔요.
꿈을 안 꿔요?
예, 네. 그 기억을 못하는 건지 꿈을 꾸는 아니, 깊이 자는 건지는
그래도 네.
깊이 주무시는
거죠. 그래도 것이. 아예 안 꾸고 조금은 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가끔 있죠. 아,
어떤 꿈 뭐 기억나시는 꿈 있어요?
저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뭐 생각을 그리고 좀 아까 우리 명료진 선배님 얘기하실 때도 뭐 꿈 이렇게 막 생각해봤죠.
네네.
방송이니까 말할 거리 찾으려고.
그렇죠. 말할 거리 찾아.
해석이 될까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하는 꿈 같은 거 꿔요.
운동 꿈.
저 뭐 야구하는 꿈 꾸고요.
오.
막 그래요. 너무 어린 시절 꿈하고 큰 네. 차이가 없어요. 전 요즘에도 떨어지는 꿈 그런 거 꾸는데.
떨어지는 꿈이요?
네.
어? 떨어지는 꿈 해석 있었는데. 어,
혹시 그거 아세요? 저 이게 플라잉 무슨 슈트라 그래갖고 이렇게
아, 예,
날다란이처럼 생긴
예.
거.
예.
그거를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
네.
보고.
네.
꿈에 어, 내가 그걸 막 하는데 실제가 실제면 그럴 것 같아. 너무 실감나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끔 꿀까? 거의 꿈을
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꿈 꾸는 게 내가 소망하는 게 나오는 거라잖아요.
네, 네 그런가 그러니까 봐. 저는 그런
꿈 운동하는 거에 관심 많으신
네,
거네요.
그런가 봐요. 오,
연예인들이 많이 꾸는 꿈이 그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뭐 프로이트 해석에 의하면은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뭘 바라는 사람들이냐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네.
뜨고 싶구나.
네. 뜨고 싶어.
뜨고 싶은 거지.
그러면 선배님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꿈도 그런 꿈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아 예, 아직
나르는
누워가지고.
꿈은 나르는 꿈은 네. 유명해지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아. 싶어하는 꿈을 반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다면 어,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저는 날긴 나는데요.
네.
날아서 굉장히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벽 아래로 전 내려갔네요.
그게
아,
뭐냐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 그 한때 그 자기가 그 잘 나가고 더 좋았던 시절보다 지금은 안 되고 있다는 불안감.
아, 그래. 네.
그럴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예,
저는 요즘에 어떤 꿈 꾸냐면
내려갔는데
날긴 나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쳐 이렇게 아, 서가지고
살짝
좀 날고 싶은데도 거기서 못 날아가.
더 뜨고 싶은데.
새로 치면 아쉬워. 닭이에요 닭.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괜찮습니다.
아, 야, 이렇게 생각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프로이트 씨는 왜 이런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이트 씨 우리에게
온갖 잣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사실 무면허 정신 분석이고요.
네.
오늘 진짜로 이제 프로이트 박사님 한번 만나 보시고 정신 분석 한번 받아보시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저 사연의 주제가요.
네.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프로이트 박사가 살아오신다면 이런 꿈을 상담을 받고 싶어요. 요거 한번 받아볼게요. 100년 전에 프로이트 박사가 살아 돌아올 일은 없고요. 오늘은 프로이토 배박사님.
프로이토.
네, 프로이토 배박사님. 배칠수 씨가 네. 여러분의 꿈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받고 네. 싶은 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그럼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숨어있는 근원적 욕망을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리비도. 2번 내비도 이 퀴즈 이거 어떡하니 이거 예, 진짜 아이, 그냥 참. 이대로 내비도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경 씨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괜히 흥분되기도 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아, 추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미 씨,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진영 씨 책 속에서 길 찾고 빨리 신랑감도 찾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길은 네. 그냥 있는 거라 자기가 찾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신랑은 숨죠.
그치. 그게 나에게 의롭더라고.
살아 돌아다녀서 어려운 거야, 네가.
푹 숨어.
네가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냥
힘
넘어갈
좀 써주세요.
줄 알았는데 꼭 그렇게 또. 한번 찝어주시네요.
예.
오태경 씨가 아 졸린 저의 오후를 깨워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 졸리 예. 많이 졸리시죠. 네 그리고 김병철님 목소리 좋으신 분들 다 모였네요 하셨습니다.
9865님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불면증 걸려서 죽은 형 이야기 나오는 책. 제가 어제 들었는데 책 이름은 기억이 나네요.
불면증 걸려서 죄송합니다. 죽은 형 이야기 나오는 책?
아니 그 미녀와 추녀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 책이요. 네. 네.
자 오늘 꿈의 해석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읽어드릴 부분은 꿈의 작업에 관한 겁니다.
아 작업이요? 네. 저는 뭐 연애 작업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꿈도 작업이 있나요?
네. 권진영 씨가 요즘 그 모든 생각과 그 주의와 몰입이 다 그쪽으로 쏠려 계신 것 같아요.
아,
그 네. 작업이 아니고
네네.
꿈의 작업이라는 건 이 꿈이 어떻게 아, 우리 뇌가 꿈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정리를 했는데 먼저 재료를 압축하고 이동시킨 뒤에 형상화시킨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럴듯하게 가공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꿈의 압축부터 시작합니다.
부인은 상자 속에 풍뎅이 두 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에 풀어줄 작정으로 상자를 연다. 풍뎅이들이 축 늘어져 있다. 풍뎅이 한 마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날아간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그녀가 창문을 닫고 있는 동안 문틈에 끼어 죽는다. 마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에게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이 꿈은 이렇게 분석된다. 부인의 남편은 여행 중이며 그녀의 옆에서 딸이 자고 있다. 14살 된 딸은 나방이 자신의 물컵 안에 빠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부인은 나방을 꺼내는 것을 잊고 아침에 깨어나 죽은 나방을 보고 안쓰러워한다. 부인은 전날 저녁 사내 아이들이 고양이를 끓는 물 속에 집어넣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꿈의 동기다. 동물학대라는 주제가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도 주시할 만한 대목이다. 그녀의 딸은 몇 년 전 피서지에서 동물들을 못 살게 군 적이 있다. 당시 아이는 나비 채집을 했는데 나비를 죽이기 위해 비소를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나방이 핀에 꽂힌 채 방 안을 날아다녔던 기억도 있다. 번데기가 되라고 보관해둔 애벌레가 굶어 죽은 적도 있다. 더 어렸을 땐 풍뎅이와 나비의 날개를 뜯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부인의 딸은 그렇지 않다. 온순한 아이가 되어 동물학대는 꿈도 꾸지 않는다. 그녀는 이런 모순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모순과 관련해 읽은 소설 한 편이 생각난다. 조지 엘리엇의 소설로 외모와 심성 사이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외모는 빼어나지만 심성은 고약한 아가씨. 그리고 외모는 떨어지지만 마음이 착한 아가씨.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귀족, 귀족처럼 행동하는 노동자. 겉만 보고서 속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과연 누가 그녀의 외모를 보고 감각적인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겠는가. 딸이 나비 채집을 하던 해에 그 지방은 풍뎅이가 유난히 많았다. 아이들은 풍뎅이를 잡아 잔인하게 죽였다. 심지어는 풍뎅이의 날개를 떼어내고 몸통을 먹은 사람도 있었다. 부인은 5월에 태어나 5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5월은 풍뎅이와 관련이 있는 달이다. 부인은 딸아이가 모파상에 금지된 책을 읽은 것 때문에 자책했다. 그런 책은 아이들에게 독약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인은 여행 중인 남편의 안부를 몹시 걱정한다. 남편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낮 동안에도 여러 가지 환상으로 표현된다. 얼마 전 정신분석 도어 중 이 부인은 남편의 노쇠를 한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꿈을 꾸기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다. 일하다 말고 돌연 그녀는 남편에게 차라리 목을 조르세요 하고 소리쳐 스스로 기겁을 했다. 이 정도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부인의 소망은 남편의 성적 능력과 관련돼 있다. 꿈이 성적 환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을 접한 부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창문을 열고 닫는 것 또한 남편과의 불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것을 좋아했지만 남편은 반대였다. 꿈에서 풍뎅이가 문틈에 끼어 죽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방금 들으신 곡은요.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였습니다.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닌 겉모습과 속마음이 뭐가 이렇게 다른지 참 복잡하네요. 우리가 왜 용량이 큰 파일은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풍뎅이 꿈 안에 도대체 의미가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프로이트 박사님 머리 꽤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저 프로이트 박사님 참 머리가 네. 아프셨을 텐데 우리의 프로이토
토.
백칠수 박사님은 이 어떻게 압축 파일을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실까나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이 꿈이요.
네.
저만 해서 예.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봤는데 어렸을 때 왜 곤충들이나 이렇게 좀 잡고 왜 남자들은 저기 뭐예요?
분해하고 노나요?
아, 물론 그것도 그렇네요. 그, 저기, 개구리도 좀 잡아보고 선배님 그러셨죠?
아, 물론 그랬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적이 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곤충이나 이런 애들을 이제 잡고 그래서 하, 네. 그 순간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죽을 거는 알죠. 그 어린 마음에도. 다 알아서 어느 순간에는 좀 놔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처럼 두 마리를 잡았을 때, 한 마리 정도 놔주는데. 그 한 마리는 왠지, 그래도 너만큼이라도 좀 아. 남아있었으면 그 마음에는 너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떠올랐는데
네.
외로움의 어떤 표현 아닌가 이 꿈은.
외로움의 표현.
이건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다. 근데 중간에 이제 프로이트의 그 해석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뭐 남편이 지금 떠나 있다는 얘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중에 뭐 아까 뭐 부부들 성인 얘기니까 뭐 성적인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모든 걸 포함해서도 외롭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대목이 전 약간 읽혔어요.
그렇군요.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다.
지금 남편은 나이가 들고 노쇠한 현실이고 네. 지금 여행을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외로운 건 맞는데 저 부인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남편한테 차라리 목을 졸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저희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원문에는 이제 그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저도 그것을 읽었습니다만 예. 그걸 여기서 뭐 이야기해드리기는 좀 쉽진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요.
그럼 아니, 근데, 사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되게 궁금하겠다. 우리
그 교수형.
네.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죽으면은
네.
아 그때 이제 그 남성의 성적인 어떤 그 변화가
네.
보인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목을 졸라서 죽는 사람은 뭐 이렇게 배설이라고 할까요?
예.
그 뭐 온 몸에서 다 배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걸 이 부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참 무섭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무서워요.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예. 참
그런 부분도 말이 없네.
사실은 그런 거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지 않았다 한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인의 요구가 있었다 요구하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또한 외로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밑바탕은 외로움이네요.
결국 외로운 겁니다. 상실감, 덜 채워진.
역시 우리 프로이토 박사님.
탁월하게 말씀
자신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네. 벌레 죽인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왜 벌레는 세 부분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벌레 몸은.
네.
벌레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뉘면 무엇인가. 이렇게 가로를 네네. 세 개를 쳐놨어요.
네.
원래 정답은 뭐냐면 머리와 가슴, 배 이렇게 써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에다 뭐라고 썼냐면 죽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의 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죠.
죽는다.
얼마나 이게 정답 야. 아닙니까? 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어쩌면 네. 이게 단순한 해석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프로이트 박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프로이트 박사는 인간의 꿈 속에 숨어 있는 의미 중에 가장 큰 게 성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프로이트 박사님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이런 거죠. 아까 배칠수 씨가 야구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이 야구에서도 공을 던져서 이렇게 포수가 받는
네.
그런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네.
평소에 성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 많으셨나 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 던졌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럼 왕성한가요?
프로이트 박사는 네. 그런 심지어 뭐 농구라든지
네.
뭐 축구라든지 그러니까 이 공이 골인이 되는 이런 꿈.
아.
이런 꿈들은 다 어떤 성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뒤에 부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네.
여기에 반발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의 동료이기도 하고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제자이기도 한 칼 융이라는 사람이죠.
칼 융. 칼 융이랑 많이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치. 원래 위대한 밀당. 사람들은 서로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네. 사람끼리 밀당을 많이 했대요. 네, 그러면 꿈 공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가기 전에 이거 좀 읽어드리죠.
네, 아, 예, 읽어드릴게요.
100년 전 프로이트 선생님께 기분 좋은 꿈이나 로또 번호 가르쳐주는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요.
김원현님.
네, 야망이 크시네요.
프로이트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알면 내가 로또 샀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혜정님, 저는 결혼하고 나선 벌레 꿈을 많이 꿔요. 애벌레나 개미가 온몸을 덮거나 집안 전체가 벌레로 점령당하는 꿈 같은 거. 전생에 벌레랑 뭔 상관이 있었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번 참. 이은주 씨 사연 좀 읽어주세요. 네. 지수 씨.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성직자 같은 이에게서 연필 혹은 펜을 받았어요. 오. 30년도 한참 전에. 이것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무슨 뜻일까요?
좋은 꿈 같은데요? 왠지?
성직자 같은 복장을 한 사람에게서 펜을 받았다.
바로 성스러운 일을 할 것 같아.
박창영 씨는 시장 바닥이나 거리나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니는 꿈을 꿔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사람 많은데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4200님 둥지 안에 제비가 있었어요. 엄마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먹이를 찾는 거. 엄마가 되실려나?
뱀이 혹시 전 항상 꿈속에서 낚시를 해서 큰 고기를 잡습니다. 맑은 물이건 흙탕물이건 얕은 물이건 꼭 고기를 낚습니다.
네.
태몽이죠.
태몽인가 보다 진짜.
태몽이기도 하고 이거는 현재 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꿈이기도 하다는데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안영옥 씨, 두 분 진행이 너무 재미납니다. 여긴 삼천포, 날이 너무 좋아요. 결혼 20주년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영옥 씨, 결혼 20주년 정말 많이 버티셨어요. 축하드려요.
네. 많이 버티셨네요. 네.
어제 꿈에 남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이마에 피가 나네요. 정지숙님, 어이구 저런.
이거 소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구창희님 힌트까지 재밌는 고전 읽기 크크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꿈 공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번엔 두 번째 공장 꿈의 이동인데요. 앞에서 풍뎅이 꿈이 사실은 성욕에 관한 꿈이었던 것처럼 꿈을 꾸게 된 진짜 원인이 그대로 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풍뎅이처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형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꿈의 이동 작업이라고 합니다. 꿈의 사고에서는 별반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요소들이 꿈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의 사고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포함됐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하면 꿈의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중복되는 결정과 고유한 가치라는 두 요인이 꿈의 선택에서 다르게 작용한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꿈을 분석하다 보면 꿈의 사고들 중에는 꿈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삽입된 듯 보이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은 꿈의 내용과 꿈의 사고를 결합시켜준다. 물론 그 중에는 부자연스럽고 무리한 결합들도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해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꿈의 내용에 있는 성분들의 중복 결정뿐만 아니라 꿈의 사고를 통한 확실한 결정까지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꿈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복 결정이 항상 꿈을 만드는 1차적 요인은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심리적 힘이 그 결과를 낳을 때도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 결정이 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꿈의 작업에 관하여는 어떤 심리적 힘은 심리적 가치가 높은 성분들을 약화시키는 반면 중복 결정을 통해 심리적 가치가 적은 성분들은 강화시켜 꿈의 내용이 이룰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한다. 이로 인해 꿈을 만드는 각 요소들의 심리적 힘의 재편과 전이가 일어나며 그 결과는 꿈의 내용과 꿈의 사고의 차이로 귀결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꿈의 작업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며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꿈의 전이 작업이다. 그러니까 꿈을 만드는 데 있어 전이와 압축은 두 명의 공장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이의 결과는 꿈의 내용과 꿈의 사고의 핵심을 달리 보이도록 한다. 또한 무의식에서 일어난 꿈의 소망을 왜곡해 묘사하도록 한다. 이렇듯 전이가 왜곡을 주도하는 것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꿈에서 검열과 관계돼 있다. 즉, 꿈에서의 전이는 검열을 영향을 받아 심리의 내적 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이, 압축, 그리고 중복 결정의 요인들이 꿈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그 중에 무엇이 상위 요인이고 하위 요인인지는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우선 꿈에 이르는 제2의 조건이 검열의 저항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정미조의 개여울입니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리죠.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숨어있는 근원적 욕망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비도, 2번 내비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에 대한 신경은 그냥 내비두시고요. 네. 고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배칠수의 고전 타파 시작합니다. 지금 두 분의 저명하신 박사님들께서 스튜디오 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순서대로 모셔보시죠. 모셔보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나야. 잠들어 있는 인류에게 위대한 한 줄기 광명을 던져준 사람. 야, 바로 나. 지그문트 프로이트야. 안녕. 야야!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뭐야, 아직도 내가 유태인이라고 박해하는 거야, 뭐야? 다들 내 발밑에 엎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대우가 이게 뭐 이거 오늘 확 진짜.
알겠습니다. 저기 박사님, 그런 얘기는 팬클럽에 나가서 하시고요.
얘는 또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저 권진영이.
안경 특이한 거 써가지고 너 예, 너 나가?
알겠어요. 아, 어쨌든 버럭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솔직히 선생님 유재석보다 인기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봐, 너 웃기게 생기네 너. 감히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뭐야? 야야, 여기 또 눈뜨지 못한 미개한 인류 하나 있구만. 너 미개한 스타일이야. 잘 들어봐. 내가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업적을 지금부터 얘기해 주지. 인간은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아, 물론이죠.
네네.
세상의 중심에 우리 인간이 있고, 그지?
예, 그럼 당연하죠.
아니야. 응? 그건 오만이고 자만이야. 내 얘기를 들어봐. 인간의 그 오만함은 과학의 힘으로 세 번의 큰 타격을 받아. 역사적으로 들어봐,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왔을 때, 지동설이 맞는다는 걸 알았을 때, 천동설은 틀렸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쇼킹했지. 두 번째,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야. 인간이 그냥 진화 과정에 있는 동물에 불과되는 거, 이거야말로 멘붕이잖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중요한 질문이야, 세 번째. 제일로 중요해. 인간은 말이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무의식의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요. 어때? 가장 강력한 한 방이지. 그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 바로 나야, 너. 뭐야 이거. 그래도 반응이 뭐냐.
아유, 알겠는데.
설명했잖아 지금.
목소리가 되게 박명수 씨랑 좀 비슷하신 거 아니야?
야야야야.
박명수?
나름 개성 있는 목소리야. 이거 오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 보니까 오늘 자랑이 참 헤퍼요. 프로이드 박사님, 자화자찬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티카페도 엄청 많았거든요.
안티카페 물론 있겠지. 원래 위대한 스타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기 마련이요. 그리고 안티카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인기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모르나?
아, 참.
권진영.
네.
어릴 적에도 뭔 일 있었지?
응?
어렸을 때 얘기 좀 한번 해봐. 혹시 너 유아기 때 어떤 성적인 트라우마 이런 거 있었냐?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저쪽으로 갈까? 자세히 얘기 힘들어.
아니,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와서 얘기해봐. 마이크 꺼줄까? 마이크 꺼줄 때 얘기해봐.
진영 씨에 대한 정신
너 분석해야 돼. 너 분석.
그만 해주시고요. 예, 박사님.
야.
다시 본론. 아니, 뭐 말만 막히면 야야.
자, 길게 하면 점점 안 비슷해져서 그래.
저기.
야, 너 야.
근데 그 저 박사님이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쉽게 설명 안 됩니까?
쉽게 좀 해주세요.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
어려워요.
그게 뭐가 어려워? 잘 들어봐. 내가 특별히 공짜로 특강이야.
네네.
어디서 공짜로 강의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나 행사 다녀야 돼.
네네네.
이드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그러니까 뭐냐? 식욕이나 성욕 이런 거야. 어. 이, 저거?
적고 있어.
적고 있어요, 지금.
적고 있어요.
나는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이거, 이게 뭐야?
이드.
이드, 이게 이드지. 이드. 이건 알아듣네. 그럼 자아는? 배가 고파, 밥이 있어. 그런데 밥을 안 먹어. 왜? 음식이 상했거든.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게 자아야. 뭐라고?
자.
대답 크게.
자.
그렇지. 그럼 네. 초자아는 뭐야, 초자아는? 초자? 배가 고파, 밥이 있어. 쉰밥도 아니야.
초를 쳐서 먹어야 되나?
야야 어? 쓰는 애들이 치지 마 안 웃겨 웃기 웃기 안 웃겨 다시 초자 잘 들어 네. 배가 고파
배고파
밥이 있어
있어
쉰 밥도 아니야 근데도 안 먹어 왜 안 먹냐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한테 주려고
오지랖 넓은
이게 초자 야 초자 오지랖
초자
어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쉬운데 왜 어렵다고 그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자, 근데 이거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 그럼. 민감하면 하지 마, 그럼.
아니, 근데 할래. 할 거야. 저기, 근데 박사님, 칼륨 박사하고는 왜 삐져서 돌아선 거예요?
아, 나이프용. 트라우마. 이거 트라우마야. 이건 정말 트라우마야.
왜 그러신 거예요?
그 이런 말도 하지 마. 트라우마. 벌써부터 뒷골 땡기네.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왼수가 된 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래, 그때 언제냐면은 1907년 2월이었어. 아. 그날 엄청 추웠다. 낮 1시에 만나고 눈 오는데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쉬지도 않고 얘기했다고. 이게 사실이야. 믿겠니? 진짜야. 그 친구 때 화장실도 못 가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네네.
그렇게 우리 둘이 찰떡궁합이었지 처음에는.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지었는지 아니. 매일 밤마다 치킨이며 족발이며 야식 사다 먹여가며 뒷바라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칼이잖아 칼. 칼처럼 싹둑 자르고 말이야.
어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못됐네.
뭐 인간이 성욕에만 지배받는 게 아니라 뭐 어떻다고? 내가 현정하라고 하면 현정화야. 내 말에 토다른 자식. 배반영 배반영 배신 배신. 야 왜 갑자기 대사가 이걸로 가냐. 박명수인데. 생긴 것도 말이야. 하이스 딱 관상학적으로. 이 역모의 상이야 역모의 상.
역모의 상.
아 뒷골 땡겨. 갑자기 목소리 섞였어. 그 인간 얘기만 하면 내가 뚜껑이 열려! 권진정!
알겠습니다.
녹화!
알았어. 미안해.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배신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지.
그 얘기는 브레이크? 저 사람한테 들어. 난 몰라. 난 여기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어디까지나 갈등 상황이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프로이트가 좀 싫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야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직접 들어봐. 나 안 갔어?
아예
아직
그렇군요.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아예 프로이트 박사님 저 안정 좀 취하시고요.
네, 안정 좀 취하고 있어요.
여기 있을
이번에
거야.
안정 취하세요. 이어서
권진정이 싫어
칼융 칼융 박사님을 대신한 나이프 용 박사님 나이프 용
나이프요?
박사님
아.
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십시오. 방금 스위스에서 열광적인 환호 속에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나 지금 뭐래니 뭐래는 거니 지금 아무튼 나는 음악 끄고 나이프용 박사요?
아유 앞에서 네. 프로이트 박사님 얘기 들으셨죠?
얼추
이 노인네가 열받아가지고 넘어가실 지경인데 제자가 스승님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이 답답해 미치겠네 나보고 뭐 배반 대신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 절대 아니오 내가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참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여 그거 잘 모르신 모양인데 나 나올 때 음악 뭐 나왔시오?
내가 더 제일 잘 나가
내가 실제로 더 잘 나갔어 나한테 특집 한번 받으려면은 대기 시간이 기본 6개월이었어 이거 왜 이래 예? 그리고 일반 진료 보험도 안돼 일반 그리고 저 찌리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내가 했잖아? 강의실이 미어 터졌어. 실제로 강의실이 터져. 실제 강의실 터지는 거 봤어. 난 터져, 거기. 할 수 없이 포크레인이 와서 벽을 헐어서 강의실 세 개를 합쳤잖아? 그래,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또 당시 뭐 골치 아프고 그랬지. 좀 벽 텄다고 확장. 뭐가 확장이지? 말도 안 된다고? 뭐가 말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자, 오직은 어쨌든 아무튼간이 나랑 프로이트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그저 학자 대 학자.
네.
동등한 위치였다는 얘기. 에?
어디서 저 무슨 한국에서 활동하시던 최양락 씨랑
그러니까.
비슷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도 어쨌든 네. 처음에는 프로이트 박사 이론에 끌렸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처음이 네? 솔직한 얘기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말인디.
네네.
꿈의 해석. 이거 읽었을 적이 아주 충격이 대단했지. 오, 원더풀, 뷰티풀, 판타스틱. 세 단어. 줄줄이 나오더라고.
영어 잘하시네.
예. 그때 네. 나는 이제 정신분열증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근데 내 생각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그래서 주위에서 다들 말렸어, 사실은. 프로이트 만나지 말라고. 안 된대야. 그래도 그걸 만류를 부딪히고 내가 만나러 가시오.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제 한간에 프로이트에 대한 창반 양론이 아주 격렬했다고.
네.
그때 동료들이 프로이트랑 손잡은 바로 그날로 매장이라고 막 협박까지 나한테. 그랬지만은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랬어.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은 나는 기꺼이 그의 편에 서겄다.
아...
와! 내가 생각나 진짜 멋있어.
와.
예.
얘기 듣다 보면 뭐 김씨네 이씨네 얘기 같은데 이렇게 프로이트와 예, 칼 융 얘기니까 굉장히 예, 색다르네요. 그러면 그래놓고 왜 프로이트를 배신했습니까?
이거 진짜 배신 아니랄까 그래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네네.
꿈과 히스테리 사이에는 무수히 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어.
네네.
근데 프로이트 그냥 말은 다 그쪽이라는 게 오로지 뭐? 뭐? 성적인 거. 고개만 집중하는 기요. 풍뎅이도 성적이라고 뭐. 응? 그것도 그 중에서도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유아기 때 성적 트라우마 그거에 아주 올인을 해야.
네.
물론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욕이 아주 중요해요. 그거 성욕 덕분에 60만 참 60억 인구가 된 거 아니야? 그거 없으면은 아니지. 참 중요한 건데 과학이고.
네네.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뭐 그건 저 학문적인 서로 의견 충돌이고 네. 인간적으로도 좀 싫어했던 거잖아요.
그래, 그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 그게 뭐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 영감을 참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어.
네.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둘이서 미국에 초청 강연을 갔다. 가서 이제 한 7주 동안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데 아, 죽겄더라고.
왜요, 왜요?
평소 스타일이 잘 때 양치를 잘하고 그냥 자고 속옷 양말도 안 갈아입고 안 갈아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그 팬클럽 애들이 호텔로 찾아오는데 이거는 뭐 요즘 아이돌 스타들 저리 가라요. 강연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매일 거울 앞에서 수염 빗질만 하고 한 시간씩 그것도
아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나가면은 문 앞에서부터 자동차까지 아주 레드카펫 쫙 갈려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접해줘야 될 거는 프로이트의 이론이지 프로이트 개인이 아니잖아. 아, 내 말이 틀렸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래도 제가 뭐 이제 나이도 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해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요.
노인네들이 나이 들어서 네. 아직도 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버릇하고 아이고.
노인네들이.
아무리 지금 가짜 가져있다고 해도 확 저거라주 멀어서 저걸 때릴 순 없고 여기.
아유 다행이야.
이 리모컨으로 저거.
아이고. 진짜.
내가 그렇게 밴댕이 소갈탕인 줄 알아요? 프로이트 저 그냥 막 돌아갔을 적이 다들 나치가 무서워서 입 꼭 다물고 아무 부들부들 떨어도 당시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뭐했어요?
그 서슬퍼런 나치 그 서슬퍼런 그 시절이 내가 추모사를 발표했다는 거 아니야?
추모사.
그럼.
뭐라고?
프로이트라는 이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신사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다.
아...
프로이트가 나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도 내가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그 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속셈 다 알고 있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배신이고 배반이야?
알겠습니다.
뭐 관상이 어때?
나이프 용 박사님의 입장이 충분히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마무리는 하게 해줘야지 그 말을 끊어.
두 분이서
안녕.
저거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좀 애정을 푸세요. 네, 지금까지 네. 프로이트 박사 그리고 나이프 용 박사와 함께한 배칠수의 고전 타파였습니다. 아유 이거 인기가 좀 폭발해요. 김수경 씨가
네.
배칠수 씨 자주 나오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김혜연님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네요. 잠이 확 깨요 하셨습니다.
이영남 씨는 오늘 첫 참여예요. 진영 씨가 여기 계신 줄 몰라네요.
제가
앞으로
있습니다.
자주 계속 들을게요.
네, 권진영이에요. 네, 그리고 0973님 어렵게만 느껴지던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잔뜩 느껴지네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보다 더 쉬울 순 없어요.
1932님 네네. 채널 돌리다가 반가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고전 읽어주는 방송인가 보죠. 자주 들을게요.
네네. 네,
누가 반가운 목소리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나요.
박명수.
날 거예요.
네, 그리고 조현실님 회사 상사한테 매일 갈굼당하는 꿈 꿉니다. 악몽. 근무 시간에 몰래 듣는 재미가 있네요. 네. 하셨습니다.
들어주세요.
김기련 씨는 저는 둘째 아들이요. 방에 불이 난 꿈을 꾸고 네. 그 다음날 금시계를 주었어요.
우와!
금시계를 주었어요.
불꿈이 좋은 꿈이라고 안 되는데.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나는 꿈은요. 돈 들어오는 꿈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랬네요.
네. 그렇군요. 믿거나 말거나.
박명숙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신
박명숙. 저는 유명 연예인과 절친인 되는 꿈을 꿨는데 일이 잘 풀리더군요.
그럴 것도 같아요.
연예인 나쁠 건 없는 꿈인가 것 같아요. 봐. 예, 예. 같아요. 그리고 0973님 거인이 돼서 발목만 한 게 변한 산을 이산 저산 뛰어다니 꿈을 자주 꿨답니다. 우와.
김종희님은 저는 꿈을 꾸면 바닷물처럼 깊은 곳에서 수영하는 꿈을 꿔요.
수영하는 하셨습니다. 꿈.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네요. 근데 꿈을 꾸다 보면 왜 이렇게 저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막 네. 도망가고 싶을 때 발목 껴서 꼼짝 못하는 거.
맞아요.
이런 꿈 있잖아요.
그런 꿈 꾸죠. 어렸을 때 특히 많이 꾸고.
맞아요, 맞아요.
가위 눌린다는 그게 표현인 건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요.
막 안 움직여 지금. 네. 뛰어야 되는데 다리가 되게 슬로우로 움직여.
그러니까.
네. 정말 너무 느려.
말로 얘기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려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꿈들, 그런 불안에 빠지는 꿈, 마비되는 꿈이 왜 나타나는지 프로이트 박사님이 분석을 들어보죠. 꿈을 꾸다 보면 꿈속에서 불안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은 떨어지지 않고 무엇을 하려 해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할 수 없다. 기차는 출발하는데 탈 수 없고 상대를 제압해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꿈속에서 이러한 감각마비는 왜 일어날까? 그것이 꿈에서의 묘사 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꿈속에서의 감각마비 현상을 보여주는 꿈을 나 역시 꾼 적이 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혐의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꿈을 계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꿈속의 장소는 사설 진료소와 여러 개의 식당이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 내게 하인이 조사받아야 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한다. 나는 꿈에서 무엇인가 없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착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며 그 집의 상담의사라는 것을 의식하고 태연히 하인을 따라간다. 문에서 다른 하인이 우리를 맞아들인다. 이 하인은 나를 가리키며 이분을 모셔오다니 아주 품이 있는 분인데 하고 말한다. 나는 혼자 기계들이 늘어서 있는 큰 홀로 들어간다. 홀은 마치 무서운 죄가를 치러야 하는 감옥 같은 인상을 준다. 어떤 기구 옆에 한 동료가 묶여 있다. 그 동료는 나를 의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전혀 내게 주의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나는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만 모자를 찾을 수 없어 나오지 못한다.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가도 된다는 것은 꿈의 소망 충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재료들이 꿈의 사고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도 된다는 것은 내게 죄가 없다는 표시이므로 꿈에서 나를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통해 억압된 반대 재료가 힘을 발휘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모자를 찾을 수 없어 나오지 못한다. 이 의미는 내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낮의 체험이 개입돼 있다. 물건 보관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하녀가 모자를 보이지 않게 치워놓아 애먹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또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나는 아직 내 할 일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아직 가서는 안 된다는 슬픈 거부가 내 의식에 있었다. 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의 표현, 즉 아니요를 의미한다. 그것은 어떤 의지에 반발하는 대립의지다. 이 대립의지는 운동성 장애 감각을 통해 강력하게 표현된다. 이 장애 감각은 의지의 갈등을 나타내며 수면 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 과정은 어떤 의도와 이것에 대립하는 아니오의 묘사에 아주 적합해진다. 의지를 방해하는 이 감각은 불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꿈의 재료들과도 부단히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듣고 온 노래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였습니다. 아, 이 프로이트 사실 제가 읽어드린 부분 또 조금 전에 권진영 씨가 또 낭독해드린 네. 부분은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 규칙도 없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꿈속에 나타나는 그런 갖가지 재료들이 다 이유가 있고 또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꿈이 완성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인류 최초로 분석해 놓은 거죠. 프로이트 박사님이.
천재네요.
천재죠.
예. 네. 그 저는 뭐 미술 쪽엔 관심이 없었는데 옛날에 뭐 김숙 언니가 렘브란트전을 한번 데려갔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미술관에 가면 왜 난해한 현대미술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위대한 작품이라는데 그 그림 앞에 한 시간 서 있어도 난 그게 당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김숙도 몰라.
어, 김숙도 모르더라고. 언니 이거 무슨 뜻이야? 이러면 확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게 꿈을 해석하는 게 바로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꿈을 꾸고 나면 네. 이제 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꿈이 뭐지? 무슨 욕망이 나타난 거지? 이런 배칠수 씨는 어떠세요?
어, 글쎄요. 오늘 이제 쭉 이제 듣기도 했고 오늘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꿈의 해석 이거를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구에 태어나서 지구 안에 곳곳 다 가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네. 네.
심지어
맞아요.
우리나라도 다 못 가보고 죽잖아요.
그러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를 돌아보면
네.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알아가는 과정 중에 큰 단추 하나인 것 같아요.
와우, 와, 정말.
우리 배칠수 천재.
멋지십니다.
와,
네.
멋져요.
멋진 표현. 오늘 함께 해주신 배칠수 네. 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9월 26일 목요일. 제목 꿈. 너 참 애쓴다. 꿈에 석하는 프로이트만 머리 뻐개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꿈이란 이 녀석 너 참 대단해요. 그 까마득한 갓난아이적 기억까지 다 들춰내질 않나. 계절마다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힘들 텐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걸 여기다 옮겼다 저리로 옮겼다 그리고 나선 또 고민한다. 와, 얘를 어떻게 변장시켜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까? 그래서 온갖 상징체계를 다 찾아다니며 꽈배기 꼬듯이 꼬고 또 꼰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놓고는 너무 말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말은 되는 꿈을 만드느라고 마지막 손질을 하는 섬세함까지. 꿈, 너 참 애쓴다. 난 네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줄 정말 몰랐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콜콜 잠이나 자고 있었으니. 그리고 보니 이제야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 같다. 저녁에 밥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잤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픈 건 참 이상했는데 그건 바로 너, 꿈이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이었구나. 오늘 밤도 내 머릿속에선 꿈 공장이 철야로 작업 중이다. 아, 그럼 난 오늘도 야식을 든든히 먹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리비도였습니다.
리비도.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보내주신 김외수님, 유영남님, 네. 김혜현님.
네, 그리고 문자로는 1932-8281-0973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홈피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 동방신기의 풍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